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다소 부끄럽지만 요즘 저는 참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운전하다가도 울고, 기도 시간에 쪼그려 앉아 기도하다가도 울고, 밤에 딸아이 분유 주다가도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부족한 목사가 보기에 이 세상이, 이 모든 관계가 온 우주가 그토록 곤고하며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죄의 수많은 복잡한 일들과 관계들을 보고 있노라면 계속해서 눈물이 납니다. 제 영혼과 이 세상이 하루빨리 온전해지기를 점점 더 열망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갈등과 오해, 거짓, 뒷말, 불공정, 불공평,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세상의 논리. 우리는 이 정의에 대한 답답함이 넷플릭스 참교육이나 좀 봐야 가라앉는 우리의 이 한계투성이인 삶. 누군가는 목사님 원래 삶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적당히 적응하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이 비정상이라고 느끼고 진짜 정상을 향한 갈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든 문제에 해답이라는 걸 믿고 계십니까? 그럼 이번에는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예수께서 다 답이 되어 주셨습니까? 아멘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왜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지를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왜 예수가 내 삶에 계신데 내 삶의 문제는 그토록 여전한가를 나눈 뒤그 이유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우리네 영혼의 그 타는 듯한 정상의 세상, 정상의 인간을 향한 갈망과 피조물들의 비정상에 대한 탄식에 대해 이렇게 대응합니다. 20절, 21절,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정말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정답이요 유일한 소망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중입니다. 여기 21절을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할때이한 사람은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존재의 등장은 언제 등장했죠? 창조 때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말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냐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도 함께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가 온 우주에 담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말씀이고요. 바로 이 사건이 이답 없는 세상의 유일한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것부터 말해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함에 답답함에 쌓여 있는 겁니까? 첫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엉겅퀴의 결과입니다. 죄와 타락 이후 이 세상은 그야말로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곧 질서로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모든 것은 무질서를 향해 이제 비정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역학 제2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보통 무질서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간다입니다. 사실 이건 과학의 발견일 뿐이지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요, 바로 죄악으로 인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등장을 해설한 것뿐입니다. 청소를 해도 먼지가 쌓입니다. 신체는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질서 정연했던 피부와 외모도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무질서로 흘러갑니까? 주름지고요, 장기는요 점점 낡고 썩습니다. 그리고 그 무질서의 끝은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사실은 창조 내용의 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한가?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 다시 시작하자. 진짜 정상을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의 행위가 한 사람만 망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비정상 만들었으니 둘째 아담 한 사람의 행위로 한 사람만 정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정상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정상이 뭐냐? 바로 무질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었다. 그런데 부활, 그 죽음의 질서를 저항해서 어겨버린 사건, 그 죽음의 종말, 무질서의 종말, 엉겅퀴의 종말, 그 본래 창조의 정상적인 세상, 그것도 바로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진짜 인생, 진정한 정상적인 삶, 공의와 평화의 평화와 사랑, 모든 의심과 오해가 사라진, 모든 불공평이 사라진, 상처와 눈물이, 아니 그 중에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던 그 공포, 그 죽음이 사라져버린 세상, 그토록 판타지 소설에서나 우리가 사무치게 바라던 그 정상의 삶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다. 그렇다면 그 객관적 증거가 무엇이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꿈에 그리던 정상적인 세상과 삶의 첫 열매 되신다. 첫 열매는요, 레위기 23장과 연결되는데 단순히 제일 먼저 나온 열매가 아니라 앞으로 올 전체 수확을 보증하는 표지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장래의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하는 보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라는 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 현재까지 지속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체로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시는 중이란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체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체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분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육체가 썩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첫째 아담이 가져왔던 그 무질서, 육체의 썩음과 죽음을 그분이 실제로 뒤바꿔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과 세상을 무질서와 썩음과 죽음으로 내몰던 그 비정상적 세상의 무질서를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울지 않고 아프지 않는 정상적인 세상의 질서로 재창조하신 그 보증이 그 온 우주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객관적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 가진 진짜 의미는요,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회 때 완전히 사라질 내 모든 눈물과 내 모든 실망감, 좌절, 악, 험담, 장애, 기형, 모든 종류의 고통과 죽음을 끝장낸다는 그 새 질서의 힘이 2000년 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 세상과 내 생명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 능력이 내 삶 전부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썩지 않는 육체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보증입니다. 어디까지요? 단순히 영적으로 부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2026년에도 그러하듯 썩지 않을 이 육체까지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23절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각기 차례대로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그러했듯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영적 부활뿐 아니라 마지막 날 이 몸까지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새로워진다는 소식.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구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적 세상의 구원까지 전부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대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바로 우주적 구원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요. 이 육적 세상을 버려버리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강력한 신학적 근거입니다. 왜죠?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온 우주가 마지막 날 내버려질 세상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하신, 다시 경작을 시작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많은 현대신학자들은 여기서의 새 땅은 분명히 육적인 것들의 새로운 부활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25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왕노릇, 곧 그 재림하시고 나서 통치를 시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고 그때까지 왕노릇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살아간 이 세상을 그분의 부활과 승기로서 새로운 질서로 통치하고 계시는 중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일을 이루신답니까?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그 무질서, 바로 사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날까지랍니다. 그분의 재창조의 통치를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시겠답니다. 그 질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재창조의 질서를 그날까지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아니 목사님, 우리를 통해 사망을 없애나간다고요? 여러분, 사실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사망은 사실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자연 질서의 파괴, 인간 선의 붕괴, 인간관계 거짓과 세상의 탐욕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 그리고 우린 여전히 그 무질서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 쉬우십니까? 어려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육신과 세상은 여전히 무질서인데 질서대로 살라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일주일을 사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가 쉽게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쉽게 저 원수가 용서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내 재정과 시간을 들이면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기아 구호와 정의를 외치는 게 쉽습니까? 뒤에서 날 욕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며 웃으며 인사하는 게 쉽습니까?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왜죠? 이 모든 게 무질서의 방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정상적 질서로의 저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망과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굳이 세상 사람들 남들이 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무질서의 저항을, 무질서의 삶을 저항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양심의 미미한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긴 하지만 어느 한계 이상 움직일 사실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Making Sense of God이라는 책에 이런 노래 가사를 보았습니다. 1969년에 가수 패기 리라는 사람이 이게 전부인가라는 노래를 짓습니다. 읽어드리죠. 이게 전부인가? 전부란 말인가? 이게 전부라면 친구여, 계속 춤이나 추자. 술판을 버려 실컷 즐기자. 이게 전부라면, 전부라면. 이게 바로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사람의 방법으로라고 쓴 말은요, 내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고 있다면, 무슨 말이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뭐하러 지금 이 맹수와 싸우는 것만 같은 힘겨운 저항을 살겠니? 나도 그냥 패기리처럼 술판을 버려 먹고 즐기자 할 거란 말 아닙니까? 30절 31절도요 정말 만일 그저 무덤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30절이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왜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겠냐?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31절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석가들은 이 내용을요, 바울이 날마다 죽음의 위협에 있었단 말로 해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꿋꿋이 저항하며 살아내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왜죠? 끝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죠? 고린도교회 성도,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득하는 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란다. 너희가 만약 죽음 이후 곧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는다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맹수와 같은 위협과 더불어 싸울 힘도 날마다 내가 지고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는 위협 속에서 그 저항 속에서 견딜 힘, 그걸 이길 이유를 결국 찾지 못한다. 이 말은요, 실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여기서 그토록 좀 인정 좀 받고 싶고 안심하고 싶어하고 세상 염려 근심이 전부고 그저 기독교 신앙조차 바로 이런 것 문제 정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정도에 머물러 있을까요? 정답은요, 그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부활의 삶을 간절히 바라거나 소망하며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내 꿈이고 바라보는 무대이기에 예수님도 내 삶의 실제적인 가정 문제, 회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주님이 이 세상의 답이 될지 몰라도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건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이 세상의 삶에 쉽게 적응되어 사는 걸까? 예, 당연히 이 무질서의 법칙이 내 안에 sinful nature, 내 안에 죄된 본성까지 파고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32절에 먹고 마시는 삶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33절을 말합니다. 읽어드리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바로 악한 동무들의 영향력에 대해 경고함이 뭐라고 말하죠? 속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네 주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것에 인생 걸고 그걸로 족하며 그걸 목표만 서로도 너 속지 말아라. 이 세상의 전부라고 순간순간 속지 말아라. 속으면 결국 너도 영원한 선한 행실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 저항할 힘을 잃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무질서의 방향을 저항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어제의 본문이지만 19절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이 목표였다면 거의 우리 인생은 0점이란 말입니다. 왜죠? 죽음과의 저항, 끝없는 자기 부인과 순종. 그런데 이 시대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어도 어쩌면 안 불쌍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가능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을 넘어 저 세상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CS 루이스, 최고의 지성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나온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힘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이 유한한 세상에 속으며 살다가 그저 율법과 지켜야 할 의무 목록을 좀 본다고 힘이, 그걸 지켜낼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무한한 세상,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 정상적인 나라의 환희와 희열에서 터져나온 그 힘만이 이 비정상적 무질서와 끝까지 싸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 엄청난 저항이요, 그 온 우주의 무질서와 온 우주의 죽음과 악의 무게에 끝까지 저항하셨던 그 힘,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 다음 세상에서 만나게 될 그 완벽한 나라, 무한한 세상, 이 땅의 천국에 관한 온갖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인간의 두뇌로 어떤 최고를 상상해 보았자 그 나라쯤 그 성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릴 그 영원한 질서와 재창조의 나라, 그 세상이 열망하던 그 정상적인 기쁨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소망은요, 그냥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우리의 망상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냉험한 이 세계 역사 속 가장 객관적 사건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에 근거한 희망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가진 희망은 이미 그분께서 첫 열매로 등장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에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완벽한 희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요, 그저 이 땅이 좀 회복되는 정도, 눈물이 닦여지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기쁨과 웃음이 터져나올 완전한 세상의 존재와 무한히 진보하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두 번째 드렸던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분은 결국 부활로 이 세상과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최종 부활 전까지는 내 삶의 구체적인 환란과 그 문제에는 답이 잘 안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내 기도 제목에 답이 안 되어주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 그냥 부활할 때까지 우린 그 환란을 참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저 바로 천국 데려가 주세요. 지금요? 지금 부활 딱입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분이 우리를요 빨리 그대로 데려가시고 시험과 환난 속에 두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가 그 부활을 선물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각자의 선교적 사명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앞서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회복하시는 그 육신의 부활에는요 어떤 과정이 필요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라는 단어 어원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 조의 어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의 생명을 죽여나가며 예수의 생명이 점점 살아나게 하는 그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시는 과정, 부활의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 환난이 뭘 한답니까? 결국 소망을 이룬답니다. 곧 부활이란 소망, 예수의 생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첫 단추가요, 우리의 환난, 곤고한 세상살이, 부딪힘과 눈물과 고통의 삶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둘째 아담의 생명 조회가 내 육신에 살아나게 하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과정은 그저 몇 가지 성경 지식을 지적으로 익혀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실제 무질서의 생명이 질서의 생명으로 뒤바뀌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고통을 수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인내는 어디서 일어나죠? 연단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인내, endurance, 연단, character, 둘 다 관심은 나라는 존재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를 어떤 과정 가운데 두셔서 그래서 그 과정으로 구원의 소망을 완성하신답니다. 이 말은요, 지금 완성될 부활, 천국으로 가는 중인 우리 삶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환란에서 단순한 건짐을 넘어서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는 과정이란 얘기죠, 구원이. 자, 바로 그래서 주님은 때로 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지만 때로 문제, 환란 거기에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건져서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변화시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문제에 답이 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부활에 답이 되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들을 막아드는 막는 등의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는 여러분의 생각과 영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한쪽 벽을 세우고 저기에는 바닥을 더 깔고 탑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는 친히 그 궁전에 살 작정이십니다. 여러분, 수만 가지 여러분 인생 속 환란 중에 이걸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지나친 근심 속에 상심 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자체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언제 기쁨으로 바뀌는가? 눈이 띄어질 때입니다. 어떤 눈이요? 내 모든 근심과 고난과 환란이 이 영광을 만들어낸다 말씀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망들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뭐 한대요?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즐거운 게 아니라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이 우리 가족의 한계가, 내 아픔이, 내 상처가 영원한 부활의 나라 그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의 방식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내고 계시는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바로 이 눈물뿐인 삶에 영원한 부활과 소망을 주실 분, 또 이 눈물뿐인 삶을 통해 영원한 부활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리며 더욱 그 나라를 사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